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제목을 성령으로 사는 신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은 혼동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 성령을 교회에서 강조를 하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어떤 특별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사실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만큼 지금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거든요. 가장 밀접한데 가장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할 때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너무 막연하지요. 모든 것 다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마귀의 머리가 깨졌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무조건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당연히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환자가,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에게만도 있지만 분명히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자라 그랬어요. 은사 받은 자는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게 은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구교에서는 이 축사하는 특별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무슨 정말 완전히 귀신 들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 근심, 걱정,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낫다,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왜 역사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역사해요? 그 사람 이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놔도 되고 안 놔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형이에요. 병이 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나는,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부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결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병이 난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여기 나오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결국은 성령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 붙잡혀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 그 성령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마귀의 괴계가 꺾어지도록,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안 되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졸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것도 물론 육신이 피곤하면 졸리기도 해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서 졸리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하루 종일 주무시고 오늘 새벽까지 주무시고 24시간 이상을 자고 와도 졸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평신도죠, 물론. 겉모양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는지. 예수님 분명히 영접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내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왜 그렇습니까? 노력해서 앉아야지. 다 해보셨어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일찍 자고 저녁에는 커피도 안 마시고 다 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졸리지 않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좀 따뜻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 졸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봐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보여져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져요. 왜? 내 생각이 그렇게 지금 그 생각이 예수님의 모드로 딱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뭐 GPS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운전 이렇게 해놓고서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어떤 때가 있냐면 이 저녁에 이제 태양이 지나가고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딱 지나가면 낮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밝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기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착 어두워집니다. 제가 밑에 오피스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이게 CCTV들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죠? 우리 교회 저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막 파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후에 우리 집사님이 그걸 쫙 달아주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서제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8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냥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카메라가 제 오피스 위에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스크린이 8개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카메라는 저쪽, 2번 카메라 여기, 3번 카메라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아요. 낮에는 밝습니다. 이렇게 쫙 밝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여요. 밤에 그대로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지면. 그때 어느 순간 딱 지나면요. 그 카메라 모드가 나이트 모드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깜깜한데 약간 그게 뭐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이렇게 잘 보이게끔 딱 된단 말이에요. 모드가 나이트 모드로 싹 바뀌어요.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이 성령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봐도 예수님이 보시듯이 그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자도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실수한 사람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주려고 해요. 나의 모두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나의 마음에서 딱 생각 사로잡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좋게 안 보여요. 감사할지 모르고 만족할지 모르고 더. 전도서입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럼 거머리 아세요? 예, 거머리? 이 피 빨아먹는 거 여러분 논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탁 붙어갖고. 근데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대요. 참, 표현도 참 재밌죠. 그렇죠? 다고다고 하느, 더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걸로 만족 못해요. 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 때, 청소년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받는 그 혜택에 비하면 나는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 아마 별로 없을걸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주위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는, 왜냐면 저희 집이 이렇게 뭐 이런 슬라브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무슨 생각이셨는지 아버지가 그 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 집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세 채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사셨어요. 근데 가운데만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잔디를 쫙 갖고 화원으로 쫙 해가지고 가운데는 잔디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꽃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잔디밭 있는 집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은 주차장하고 그냥 노는 땅으로, 다른 집들은 다 하나인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세 채 지을 집을 딱 갖고 있었어요. 대단했죠, 여러분.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이 세 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 잘 사는 줄 알고. 제가 자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여러분, 이 세상 거는 다 그래요. 내가 뭔가 갖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갖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있으면 사람은 시기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성령으로 사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해주고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실수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단체 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면 참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다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둘러 서가지고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그래요. 아니면 겉으로 아예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것도 전달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격식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로, 진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야, 이게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사람의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싫어하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를 싫어하죠. 그런 사람조차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보다 세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흑암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우리 앞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결국은 나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기껏해야 내 새끼, 내 가정, 내 교회 요거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가 예루살렘이라면 땅끝까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여줘요. 내가 이 일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완전히 도취해버리죠.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새끼가 이렇게 됐다. 내 손주가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그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해주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성도들은 없을까? 낙심할 성도들은 없을까? 여러분들 손주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의 아이비 대학 전부에서 다 액셉되고 풀 스칼라십으로 됐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거에 도취돼서 그냥 손주 자랑하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안 돼서 낙심하고 있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게 결국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이끌려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되면요, 그게 결국은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이 계속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됩니다.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자인가. 그런 신자도 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인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뭐 이젠 뭐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그 상태가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다 영향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도 또 이거를 막 피부로 느끼는 게요, 제가 지난 주일 저희 어머니에게 갔다 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지금 딸 둘은 하나는 플로리다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 있어요. 그녀들도 지금 자기 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뉴욕까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자주 오실 수 있겠어요? 힘들지요. 제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서 한 5시간 걸려요. 자주 가지도 못해요. 한 달 반 평균 그 정도 가는데 이번에는 한 두 달 지났어요. 뭐 제가 목사 연초에 바쁘잖아요. 못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는 게 보여요. 참 제가 주일날 갔거든요. 지난주. 근데 토요일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못 나오시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계속 헌금하시는 우리 로이스 윗 집사님 아시잖아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금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금요 기도 때는 제가 여러분 다 가시고도 그날 그때는 제가 마음껏 좀 기도가 계속 되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땐 막 10시 반 11시에도 집에 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을 우리 박병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늦게 갔죠. 그리고 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갔죠, 당연히. 가서 응급실에 가서 저는 웨이팅 그 에리어에서 4시간을 그냥 딱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기다린 시간만 4시간. 7시 반에 도착인데 11시 반에 넘어서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분을 뭐 도와드리면 얼마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 더 저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데 하나님은 뉴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저 집에 이렇게 홈케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홈케어로 일하셨던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돌보던 아파트에 사실 때 돌보시던 홈케어 자매님 한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벌써 2년 전에 어머니 아버님 널싱홈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한국 음식을 해가 거기는 한국 음식이 안 나오거든요. 한국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거기 정리 다 하고 요번에 갔더니 어머니 그 침대 머리 위에 이만한 보드를 붙여놔가지고 손주들 뭐 사진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페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으로 페이해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보낸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럼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뭐 재정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 성도들은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얼마로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예? 여러분 인생을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랬다 그랬죠? 그 주치의한테 내 생명 6개월만 연장해달라 그러면 내 재산 반 주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뭐 이병철 씨만큼 돈은 없겠지만 여러분 재산의 반을 뭐 6개월이 아니라 한 5년 10년으로 10년으로 잡읍시다. 내가 1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내 재산 반 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10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몇 년이에요? 예? 우리 구원이 몇 년이에요? 언제 익스파이어가 돼요?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만가? 그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려면 그거를 깔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죠. 성령의 아니 우리가 너무 계산하기 좋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이런 삶입니다. 그 성령이 그런데 우리를 모든 이 과거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영향 하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가장 큰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한참 지나야 나오는 거고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죄의 저주,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실책일 수도 있어요. 목사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마치 교회는 술 끊고 와야 되고 담배 끊고 와야 되고 뭐 정리하고 와야 되고 조금 헌금을 어느 정도 할 정도로 이 불을 쌓은 다음에 나와야 되고 그래도 교회를 오려면 좀 깨끗하게 무슨 좋은 옷이라도 좀 준비하고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겼다면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에요. 성령은 우리 있는 그대로 당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서 배고파하던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서 체면 차리고 그냥 아버지 눈치 봐가지고 친구들도 집에 초청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린 얘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잊으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약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맞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이 이 삶에, 이 세상에서는 잘 체험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반쪽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치르신 그 대가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더 커져요.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 탐심, 뭐 정욕 그대로 다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뭐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죄가 조금 다스리지고 억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라진 건 아닙니다. 결코 사라진 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과거의 것이 그대로 툭 튀어나오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아이 넘어질 거 알아요. 그래서 조금 현명한 부모는 걸음마에서 넘어질 때쯤 밖에 데리고 나가면 여러분 보니까 막 뭐 자전거 타지도 않는데 니패더라 그러죠 여러분. 무릎에다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어떤 엄마는. 왜?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닙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까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넘어졌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걸 크게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암도 낫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그냥 뭐 그 사람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경고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더 큰 것이 뭐냐?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질까 봐 부모가 치워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뛰어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앞에서 조그만 장애물 그때까지 부모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든 허리 구부려가지고 막 10대 20대 된 청년 우리 손주들 앞에 있는 거 다 치워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짐을 통해서 아이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치는 빛은 어떤 줄 아세요? 플래시라이트 같아요. 아, 이거 틀어야지. 딱 틀어요. 여기만 딱 비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평가하고, 내가 빛 비추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나랑 가깝고, 서로 밥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신자들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360도 내 주위를 모든 방향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졌습니다.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예? 그것도 이만한 거, 이렇게 비추는 거, 꼭 그 사람 눈앞에 들이대고서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특히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와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그냥 고백해요, 스스로. 이런 일들이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도 차이지요. 예수님이 강한 태양과 같은 빛을 했다면 우리는 한 촛불 정도 될까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가물가물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그 빛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사는 신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그 관심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세요.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쫙 일어나지는 거예요. 뭐 제가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에 한국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가보고 싶은 데가 양화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한 게 없어요. 그냥 풍토병 걸려서 한국 들어와서 6개월 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 또 그분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그 후대, 그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한국이 된 거예요. 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가?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후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가 없으면 우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인 1세, 이민 1세자들은 그거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한테 주는 거, 이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꽃이 꽃 안에 꿀이 있으면 얘기 안 해도, 신문에 광고 안 내도 벌나비가 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후대들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하면 후대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신문 광고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후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 나의 습관, 나의 기준 가운데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해 주세요. 나의 기준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온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